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 프란시스가 구피오라는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밤마다 늑대가 나타나서 마을의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 해치고 있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무척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직접 늑대를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만 몇 명의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어느 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은 금방 두려움이 몰려와서 더 이상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만이 함께 동행해서 마을 입구까지 갑니다. 늑대가 갑자기 숲에서 나와서 프란시스에게 입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는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늑대를 진정시키더니 천천히 입을 다물고 걸어옵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외칩니다. 형제 늑대여 나에게 오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도 해치지 말라. 순간 늑대는 머리를 숙이더니 프란시스의 발 앞에 양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프란시스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 굿비어 마을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들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너도 그들을 해치면 안 된다. 지난 일들은 다 용서받았다. 늑대도 동의한다는 표시로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프란시스는 설교를 하고 늑대와의 화평을 권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화평을 약속하면서 앞으로는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늑대는 그 후 2년을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매일 이 집 저 집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개들도 늑대에게 짖지 않습니다. 늑대는 나이 들어서 평화로이 숨을 거둡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실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 평화주일 그리고 정의 평화 환경주일로 지키는데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평화주의를 맞이하여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프란시스의 이야기는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이웃이 배부르냐. 이웃이 배부르냐. 프란시스는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늑대를 향해 그었고 배고픈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전은 아주 성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 도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평화의 나라가 그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첫 세 절을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은 설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것을 들어보실 줄로 압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에 두 그림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한 그림은 평화로운 초원에서 양과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바닷가 절벽에서 비바람이 치는데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품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그림이 선발되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어미새가 새끼 새를 품고 있는 장면이 참 평화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누군가가 그려서 제출했더라면 당연히 최고상은 이 장면을 그린 사람들에게 돌아갈 줄로 압니다. 제가 뱀띠라서 그런지 뱀을 조금은 좋아하고 또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길에 검은 줄이 놓여 있는 게 보였는데 좀 섬뜩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가든 스네이크, 뱀이 차에 치였던 거죠. 어떻게 하죠? 장사를 지내줘야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옆에 잔디 위에 잘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뱀띠이긴 해도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고는 싶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죽은 뱀을 옮겨놓는 것도 별로인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평화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언젠가 실현되고 마는 나라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 이사야가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6절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귀절 첫절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곧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는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 프란시스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글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상상의 세계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음을 믿었고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늑대를 만나러 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늑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그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늑대와도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동물들은 사람만 보면 놀라 달아나기 바쁘죠? 사람들도 매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 프란시스처럼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 시작은 믿어야 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기에 이러한 세계를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나라를 꿈꾸기에 몸소 평화의 삶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연 중에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도 표범도 어린 염소도 송아지도 어린 사자도 모두 만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배부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늑대를 형제라고 부른 후에 먹을 것을 매일 교대로 놓아주라고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늑대와 평화의 삶을 유지하려면 늑대를 배고프지 않게 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끊는 것으로는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배고픔을 느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평화의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였지만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사람들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아울러 육적 배고픔을 채우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늑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평화의 세계를 믿었고 그러기에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했습니다. 더욱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늑대의 문제도 배고픔의 문제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초에 곳곳에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가끔 우리 불청객이 오기도 하지만은 언젠가 전시회도 열 겸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어느 불청객이 들어오셨고요. 시큐리티 카메라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다행히 감 나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들고 나갔을까요? 배고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나워지는 이유도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때 평화는 깨집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도 배고픔의 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쉐마의 밤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애국자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줄 때 그분의 삶이 변하고 아울러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줄 만한 여건이 못 되면 적은 액수라도 투자해 주는 것도 하는 것도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이 뉴욕에 계실 때 남편이 회사를 차렸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지혜롭게 회사를 차리시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는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회사가 못 갔었을지라도 훌륭한 분이시구나, 평화의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일거리를 잠시라도 이웃에게 주는 분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을지라도 평화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방법은 딱 월급을 주는 일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업을 곧 시작했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가게를 방문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주머니에 일불짜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기회만 되면 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줄 압니다. 보스턴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회나 미술 전람회가 많은 편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해 크게 희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희사할 형편이 안 되신다면 티켓 정도를 구입해서 관람하는 일, 이것도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일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정의평화환경주의로 지킵니다. 환경을 염두에 두고 휴지 한 장도 리사이클 통에 넣는 것도 평화의 사람이 되는 길일 줄로 압니다. 플라스틱 병 하나라도 덜 사용한다면 한 마리의 동물을 살리는 위대한 평화의 삶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부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공황 가운데서 도리어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더 큰 부로 돌아오곤 한 것입니다. 계속 공황이 깊어가자 보좌관이 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5센트씩 나눠주라는 제안을 합니다. 보좌관의 제안을 받아 처음 5센트씩 나누어 줍니다. 나중에는 10센트씩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그의 돈을 받는 이유는 돈 버는 천재가 주는 돈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받아갔습니다. 그는 돈을 주면서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우리는 록펠러와 같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할 때 평화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분배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삽니다. 환경은 계속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의 나라는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외치고 있는 이때 저희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풍요로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로 풍요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배고픈 자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5센트, 10센트, 1불 아니면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이미 이곳에 도래하신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